네, 옛날에 나온 가요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연인과 헤어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노래의 가사를 보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옆에 있을 때는 감사한지 그리고 소중한지 모르다가 헤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마 이 노래에 공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노래의 가사처럼 헤어진 누군가에게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 본가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해준 반찬이 감사한 줄 모르고 반찬을 투정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결혼을 하고 함께 아내와 생활을 하다 보니 밥을 뭘 먹어야 할지 그리고 반찬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이어서 아 결혼 전에 내가 본가에서 지낼 때는 반찬을 뭐 먹을지 걱정 안 하던 때가 감사한 때였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뭐 내 아내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게 먹고 싶다 하면 아내가 뭐 해주면 그걸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굶거나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 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었을 내용일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나중에 자신에게 아버지가 주실 재산을 지금 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아버지가 들었을 때 어이가 없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재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왜?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순히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이 재산을 받은 아들은 다 챙겨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아 아버지께 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걸로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둘째 아들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날리고 그러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밥도 못 먹으며 굶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으나 그 둘째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은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것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과는 아마도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여서 재산을 다 썼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이 아들이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을 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또 재산의 일부를 실패해서 날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산을 탕진하였든 간에 둘째 아들의 상황은 자신이 생각한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니 잘 되지도 않고 자신에게는 걱정만 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그 뒤의 이야기는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둘째 아들을 보지 않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본 맏아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도 맏아들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나온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 자신의 힘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살 때만큼의 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자신도 아버지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 결국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자신의 것처럼 누리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왜 동생은 밖에 나가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이벤트를 해주는 것이냐, 나한테는 그런 것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라고 썽을 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뺐을 때,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때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나에게 힘이 있으니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이 귀하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내일도 은혜를 주시겠지, 왜냐 오늘도 주셨기 때문에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학교 동생의 교회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잊지 않은 일이고 작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지도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 동생의 교회 청년부 수련회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은 이 친구의 요청이 있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평소엔 그렇게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형네 교회는 여름 사역이 언제 끝나느냐라고 본문부터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 한다, 7월에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 그러면 7월 말에 시간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안 된다고 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야 정말 더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수련회가 있는데 한 번 하루 저녁 집회를 해주러 그때 말씀을 전하러 와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다, 깊은 고민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해줄게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다시 연락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심성이 그렇게 고약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역하고 있는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또 설교를 못했다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교회 전도사님은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보고 다시 말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뒤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다시는 욕을 먹고 다른 교회에도 어쩌면 나중에 더 훗날 목사가 되었어도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건 어쩌지?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 교회 전도사는 설교를 못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정도는 아닌데 나는 너무나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많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와 이야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한 뒤에 동생에게 전화를 하여서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간다고 하고 그 동생이 수련의 주제를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듣고 알겠어 그러면은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준비할게 라고 하고 그 동생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바로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형이 시간은 어느 정도 설교 시간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알겠다 했으니까 앞에서는 이제 또 제가 형인데 아 그래? 그건 안 되겠는데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나 그래 알겠어 라고 전화를 끊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집에서도 천천히 읽어보기도 하고 아내 앞에서도 설교를 읽어보기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데 앞에 서거나 올라오면 말이 빨라지기 때문에 말도 아주 천천히 해서 설교를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얘기한 그 시간을 제가 다 채울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걱정은 당일날 교회에 도착해서까지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간을 채워야 되지? 다 안 채우고 내려가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으로 저의 머릿속에는 당일날 교회에 가서까지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가사로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도착하고 앞에서 이제 집회 찬양이 시작되고 찬양을 부르다가 마지막 곡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라는 이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찬양의 후반에 나오는 가사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 부분을 부르는데 저는 정말 뒤에서 누가 때리는 것 마냥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아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려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아무 힘도 없는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해결을 하려고 한 그 모습을 회개하였고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앞에 서면은 제가 다른 전도사님이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했는데 다른 교역자분들이 제가 더 많이 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만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전에도 앞에 서면은 많이 눈물을 흘리고 했었습니다.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눈물이 나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죄송하다 하고 물도 마시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설교도 열심히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걱정했던 시간을 채워야 하는 저만의 그 걱정이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아내와 같이 감사함을 느끼며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잊고 잠시 잊고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도 된다. 그리고 결국엔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이고 그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엔 주님이십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려움에 처해도 걱정 없이 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양정교에 온 지 5개월이 되었는데 내일이 되면 6개월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제가 어떤 사역을 담당할지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들었던 생각은 뭐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지? 이 재정으로 1년을 어떻게 교육교회를 보내야 하지? 이 생각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 겨울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아마 저만 한 것이 아니라 교육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재정으로, 이 예산으로 어떻게 겨울 수련회를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어떻게 교육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할까라는 걱정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교회, 교육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안식호를 다 보내시고 교회에 오셨을 때 교육교회 겨울 수련회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그냥 겨울 수련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께서는 와 정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깡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교회가 겨울 수련회를 하기 전에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걱정은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컸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걱정으로 어떻게 겨울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고 그런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 부족한 부분, 그 걱정스러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저희를 향해 어쩌면 저희를 교육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겨울 수련회를 어떻게 마쳤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였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겨울 수련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힘과 지식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그때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도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은혜를 빼고는 그리고 주님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처럼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하다 못해 나의 힘으로 안 돼서 결국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